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7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그 뒤 예수께서는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악마의 시험을 받으시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밤낮 40일 동안 금식하여 배가 고프셨다. 그러자 악마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아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 악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이렇게도 쓰여 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너를 돌보시리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니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악마는 예수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화를 보여주며 말하였다. 내가 내게 엎드려 절하고 나를 받들어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자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주 내 하나님을 받들고 그분만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께로부터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모셨다. 요한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의 갈릴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보셨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을 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도 부르셨다. 그러자 두 형제는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알리셨다. 또한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온 시리아 땅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온갖 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왔다. 그 가운데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간질병 환자도 있었고 몸이 마비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낫게 해주셨다.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이번에는 미국 에드먼드 교회가 제공하는 회중 찬양입니다. 영어로 된 찬송인데 우리말로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가입니다. 미국 교인들이 영어로 부르는 찬송가이므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찬송가 1절 2절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2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후렴 부분은 1절과 같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형제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많이 늘어났죠.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을 위협할 만큼 많은 수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벽돌 만들기, 밭갈기 등 어려운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아들을 낳는 자가 있거든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하라. 어느 날의 일입니다. 이집트 공주가 나일 강가에서 놀고 있는데 갈대 숲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녀를 시켜서 찾아보니 바구니 속에 사내 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임에 틀림없어. 공주는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데려다 기르기로 했습니다. 물속에서 건졌으니 이름을 모세라고 하자. 이때 갈대 숲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누나였죠. 소녀는 공주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공주님, 그 아기에게 젖줄 사람을 데려올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소녀는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공주는 그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는 공부를 하며 자라났습니다. 청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모진 매를 맞으며 노동하는 것을 보고 몹시 가슴 아파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에게 덤벼들어 싸움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모세에게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도망쳤고 그곳 미디안 민족의 아가씨와 결혼하여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산에 올라간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떡갈나무 숲이 불길에 쌓여있는데도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거라.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살아있음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난 네 손으로 여러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고 뱀꼬리를 잡자 지팡이로 다시 변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혀가 우둔한 자라 말이 서투릅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며 할 말을 가르칠 것이야. 그리고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모세는 불안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모세는 도망을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자 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이집트 왕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간곡히 청했지만 이집트 왕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하자 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또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겠다. 제발 물을 다시 마시게 해다오. 이집트 왕은 모세에게 사정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피가 다시 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파리떼가 모여들게 하시는 등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말을 똑똑히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거라. 이달 10일에 흠없는 새끼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저녁 때 그것을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에 칠하라. 그리고 그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도록 하여라. 그러면 천사들이 이집트 백성의 모든 장남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대로 지나칠 것이다. 모세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는 장남이 모두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집은 하나님 말씀대로 무사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모세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어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데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마음이 변한 이집트 왕은 전차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왔습니다. 밤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무장한 이집트의 대군이 쫓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손을 바다에 얹어라. 모세가 바다에 손을 얹자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다름질하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군대도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모두 건넜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길은 없어지고 다시 바닷물만이 출렁거렸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홍해는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려면 아직도 길이 멉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과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 말씀대로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바위에서 맑은 물이 샘솟듯 솟구쳐 나왔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기슭까지 왔습니다. 불을 뿜어내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하나님, 저희가 믿겠나이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것과 안식일을 지킬 것,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지 말 것 등의 계명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있을 때 산 기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금부치를 거두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본 모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 금송아지를 부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헤매며 가나안 땅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나안 가까이 왔을 때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리즈 소개편 제2부입니다. 우리가 왜 구약을 연구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할 4가지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하는 일곱 가지 이유 가운데서 나머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구약성경을 연구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하게 산 사람과 악하게 산 사람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지자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박해와 조롱을 인내한 선지자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고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욥이 항상 인내했던 사람이므로 불평은 하지 않은 줄로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욥기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고는 제가 욥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더미에 앉아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온갖 슬픔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관해 하나님과 토론하고 싶습니다. 제 하소연을 늘어놓고 싶습니다.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란 말인가? 그러다가 야고보서 5장을 읽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론은 욥이 나중에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한 말을 알기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이런 폐허뜸에 앉아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여기 앉아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 후 욥은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꾸짖었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닥치고 불평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평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이렇듯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줄기한 것 같이 줄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바울은 부정적인 예를 몇 가지 보여줍니다. 야고보가 선지자들과 욥의 좋은 예를 보여준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의 부정적인 예를 보여준 것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나쁜 예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고 함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후대 사람들을 위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선지자들과 욥처럼 어떻게 인내할지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할 이유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한 점에 주의하십시오.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구약이 어떻게 이런 기능을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을 행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는 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윗이 좋은 예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후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와 같은 예를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듯이 보일 때가 있지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에 관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납치를 당하거나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에 이방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유대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도는 어떻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희생제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며 약속이었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유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 사건을 직접 본 증인이라고 한 점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들의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1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러므로 그 확실한 것은 구약성경 곳곳에 들어있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그들이 변화산에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언급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해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불빛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결코 미약한 빛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아무 빛도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거나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없어서 방황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성경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시리즈를 통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지 그 차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1장 9절까지를 다룹니다. 여기서 구약 역사의 서막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서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펼쳐가는 과정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후손으로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백성에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생기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속의 계획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3부에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그곳에 펼쳐지는 구속의 계획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침내 구속의 서막이 어떻게 열리는지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전개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제4부는 구속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연구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우리 주님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히스는 그의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위대한 성경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악마의 시험을 받으시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밤낮 40일 동안 금식하여 배가 고프셨다. 그러자 악마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아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다. 악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이렇게도 쓰여 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너를 돌보시리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니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으리라.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악마는 예수께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고 나를 받들어 섬기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러자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주 네 하나님을 받들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께로부터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모셨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일을 위하여 돌아오시는 가운데 이 시험을 당하시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도의 광야의 시험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렸다고 하는 사실은 세 복음서 다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신으로서 검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은 당하셔야만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4장 15절에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앞에 간교한 사람들의 부추김, 비웃음 모두가 다 유혹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비웃음도 창조주이시며 못하실 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병들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기적을 사용하시면서도 자신이 당하는 시험에서는 한 번도 이적을 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속에 견디기 어려운 수많은 시험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견디신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보면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면 우리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이상 우리는 쉼없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시험에 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래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과 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듯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의 내용처럼 죄성을 가진 사람 스스로는 작은 시험조차도 이길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믿음은 성장합니다.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이 시험을 우리가 오늘 주님처럼 이긴다면 오히려 믿음은 장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시험은 어떤 경우든지 이겨두고 봐야 합니다. 시험에 져서 그 결과가 비극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돈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거나 명예나 권세의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는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결국 시험에 들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두 번째 이 내용에서 시험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첫째가 굶주림에 대한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3절, 4절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먹는 시험이 제일 흔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게 된다 하는 말이 그것이죠.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욕구, 그러나 마귀는 강교하게도 이 가장 근본적인 욕심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 참으로 간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사모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 15장 32절이죠. 주님은 그의 은혜를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이 영육의 양식을 다 채워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실 가마귀 새끼가 먹을 것을 구할 때도 주님은 그것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굶주림에서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확신한다면 시험에 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주님은 넉넉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돌이 아니라 흙으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므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 6절에 나오는 대로 명예의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람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순서에서 추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명예욕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예수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할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골짜기까지 사뿐히 내려선다면 군중들이 인기는 한몸에 받고 복음 전파가 쉬워질 듯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은 선치 못한 의도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에 의지하여 일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적으로 시험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종교적인 시험을 8절에서 10절에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네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는 대화를 봅니다. 사람은 바로 섬기는 대상의 종이지요. 바울사도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에 가르칩니다. 이러한 유혹에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0절에 말씀하셨고 신명기 6장 13절에 말씀으로 거절합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만일이라는 가정을 사용하는 사탄의 권모술수를 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마귀가 그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는 대상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뵙질 못했지요. 그러나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은 언제나 그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은 만일이 필요 없는 이미 확실한 약속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병이 영영 낫지 않아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자세 속에서 배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 승리의 비결 역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기록된 말씀에 모두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그리스도인들의 무장을 압니다. 어떤 싸움에도 지지 않을 충분한 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는 바로 오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요 무기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1절에 하는 기록을 봅니다. 마귀는 그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유혹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같은 시험으로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해 올 것이므로 우리는 깨어 의를 행하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주님처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하고 시험을 받는 것이 죄가 아니라 시험에 이기고 나면 오히려 신앙은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귀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순종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없는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